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또 속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은 이제 무더위가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낮에는 꽤 힘듭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도 계속 이렇게 좀 확산세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시기를 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언어생활, 성도의 언어생활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못 돼서요. 저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생활을 형성해 가는 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한 사람의 신앙과 또 영혼의 상태는 언어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언어가 결국 그 모든 것들에게 반영하는, 투영하는 일종의 창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의 언어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 그런 언어를 구사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방식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언어를 지혜롭게 구사할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함께 그 방향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그게 주신 은혜도 쏟아버려지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간수하면서 더욱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네 꼭지로 사람을 살리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말씀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가정과 교회에서 타인을 헤아리는 친절과 존중의 언어를 구사하십시오.
네, 어떻게 연습해 가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속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한복판에 있더라도 내가 조금 더 친절한, 조금 더 존중하는, 조금 더 배려하는 언어를 구사해야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본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꾸어 가시는 거죠. 그걸 신학의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혀도 성화되어야 해요. 두 번째,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는 뒤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우리의 그 어떤 죄된 본성에 따라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자꾸 거론하는 게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기울기에 그게 참 이렇게 잘 붙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칭찬받는 언어 습관을 세워가십시오.
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칭찬받는 그게 인생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언어 습관, 무례하지 않고 누군가를 헤아리고 배려하는 그런 언어 습관을 세워갈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언어를 구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성경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걸음을 함께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따라 걷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절을 떼어서 윗절을 떼어서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요. 그 아랫줄은 제가 오늘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이 두 절의 말씀이 첫 번째로 적용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공생애의 삶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러하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너희 그분을 뒤따라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러할 때 어떤 결과가 뒤따르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이렇게 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좀 가슴 벅찬 어조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의 삶이 영위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번만 넘겨주시면요. 그 둘째 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마치고 한 주간 살면서 이 아래 구절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과 능력 또 계산 또 경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부탁합니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너희 모든 사명, 너희 모든 봉사를 감당하도록 해라. 이제 2학기 다락방 시작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또 한 학기 우리 순원들과 함께 다락방 섬겨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많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계시죠? 여름을 하얗게 불태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우리 아이들을 품고 나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교사의 직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 내의 봉사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 내가 하루하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끝에 정말로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지 우리의 삶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지 우리가 체험하면서 또 다른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저께 금요일이죠. 금요기도회를 이제 몇 주 만에 다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요 분단 맨 뒤쪽에 어린아이들 같은 친구들이 한 7명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이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에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세게 받았나 봐요.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도 아주 잘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기도회 끝나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떤 그 선생님인가 어떤 학부모가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의자 아래로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사연이 저렇게 많은지 무엇을 구하는 기도인지. 근데 이건 뒤에서 찍은 거라 약간 안 보이는데 옆에서 찍은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몸이 아직 자그만해서 요 사이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예쁘지 않습니까? 예. 저 중에 목회자가. 예. 저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웃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관성에 의지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성경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간에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라.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희 중에 무언가 부족한 게 있냐? 지혜가 부족하냐? 능력이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후히라는 말은 풍성하다라는 양적인 개념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것을 조금 더 확인해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즉각적으로란 뜻입니다. 마치 그것을 주고자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능력이 부족할 때, 힘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즉각적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의지함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자,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교회에 대한 설교 이제 한 두 번 정도 남았습니다. 추석 정도에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부르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사명도 주신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교회에 대한 정제된 표현, 제가 교회 설교 초창기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인 교회.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로 혹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쪽에 근거가 없고 공로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 그렇게 부름받은 백성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지역교회에서, 우주족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쓰임받아요. 손과 발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보이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다, 교회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흔히 이것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
소명.
한 번 더 소명.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을 소명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콜링하셨다는 거죠. 근데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원으로 소명은 사명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고 적당히 살다가 천국 보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일관된 주장이에요. 오늘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글도 이게 되게 잘 번역됐더라고요. 소명이라는 말, 사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정의예요. 자, 소명이라는 말 첫째 명사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시작.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원래 소명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치환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 이제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꼭 목회자,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명이라는 말은 또 이렇게 한자가 풀어져 있습니다. 명사는 어떤 뜻이냐? 맡겨진 임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인데 특별히 왕으로부터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시대, 그 전에 뭐 고려시대 이럴 때 뭔가 외국에 사신이나 사절로 가야 될 때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혹은 신학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충실하게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소명을 받을 때 동시에 사명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용윤을 통해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하듯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해서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사명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다음에 어떤 사명을 또 맡겨주시는지 그 내용을 빠르게 좀 약간 스피디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 다음 절은 유명한 본문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너무 그쪽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이 소위 자연세계를 착취하듯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세계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여기 뒷부분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듯이 대리 통치자로 인간은 그 다스림에 어떤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 가면 한 장 넘어가면 또 이런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자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 경작하다라는 말이 이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인데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cultivate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단어에서 culture라는 말이 나온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창조세계를 경작하며 지키는 방식으로 문화를 만들어서 번성해 가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약속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약속이자 명령인데요. 그 유명한 선악과를 이렇게 좀 소개하시는 대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우 되게 무서운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사실 처음 성경을 읽게 되면 이 대목에서 많이들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아니 저렇게 먹으면 죽게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그런 궁금증을 우리는 흔히 갖게 됩니다. 실제로 저것을 따먹어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됐죠. 근데 이걸 잘 보면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우리 인간은 모든 것 위에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천명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경작하며 다스리는 존재,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위에 제어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 폭발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정말로 천둥 벌거숭이처럼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어 장치로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너 위에 내가 있다. 너 인간들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결국 실패하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중에 인간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계속 부르세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 것인데 그 첫사람을 흔히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그를 소명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소명하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무엇이 될 거다? 복이 될 거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흔히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뛰어나거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 믿는 자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다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그래서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물론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의 계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지요. 그 예수님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18장.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무엇을?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이 반복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강조해놨어요.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서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대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한 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2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 후손들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의롭고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근데 표정이 너무 딱딱하신데 제가 조금 더 다 이렇게 좀 잘 풀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약해가지고 네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소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소명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추상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상을 내가 다 쥐고 있다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된다 그래요? 제사장 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사명이었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존재. 믿지 않는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특별히 갑자기 꼬이네요. 제사장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따가도 살펴볼 겁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신약에서는 이렇게 대두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못했던 그 사명이 열방 가운데 펼쳐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여러 개개인 인물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사무엘을 세 번에 걸쳐서 부르십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부르시는데요. 3장 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하셨대요? 부르시는지라 소명하시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해서 찾아갑니다. 두 번째 부르는 대목이 또 나와요. 3장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두 번째 부르세요.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이렇게 평이하게 써있지만 나 안 불렀으니까 그냥 가서 자 이런 뜻입니다. 안 불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르십니다.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파란 글씨만.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 자.
예, 세 번째로 부르셨대요. 완전수죠. 연거푸 세 번을 부르십니다. 그러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제서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이 친구가 계속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소명하셨구나, 엘리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과 동시에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요. 근데 사무엘이 어떤 맥락에서 쓰임을 받나 보면 요 3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희귀하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복을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름받고 또 사명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생으로 사무엘이 소개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병행 본문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각양각색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 중에는 가정을 잘 건사하는 게 사명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의 사명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깨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을 끝까지 버텨내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든데 그 하루하루를 잘 버텨내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일찍이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인데요.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 근데 동시에 사명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부르심 뒤에는 사명도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요. 로마서 1장 5절과 6절 두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부르심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도 주십니다. 똑같이 한 분 한 분에게 다 표현은 못해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디모데후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다.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의 행위에 조건이 있지 않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자 그 다음 절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잘 가르치는 선포자, 사도, 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건네는 말인데요. 또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속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그 다음 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잘 간수하면서 살아갈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워가시는지 성경이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자,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5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또 다른 사명 하나를 알려주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명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것이에요. 때로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을 견뎌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흠모하면서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 마지막 인용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답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그래요. 자, 어디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걸까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받게 돼요. 이게 꼭 목사와 선교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에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일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는 저희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저마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과 일상 속에서 마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고유한 사명을 우리가 헤아려 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면 힘이 없다면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성경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이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 위에 얹어져 있음을 믿고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소명자지, 내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내어 나아가시는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실린 주승중 목사님의 칼럼 한 꼭지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화면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정 하나님 창조사역의 동역자요 청직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 된다.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라는 소명의식이 뚜렷하면 이전에는 일거리에 지나지 않던 것이 사명이 된다. 흔히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소명을 받드는 것으로 생각하곤 한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일이 소명이다. 음악가든 축구코치든 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직업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직업과 관련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명의식이다. 남의 집안일을 거두는 파출부, 가사도우미죠. 파출부로 일하는 한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한 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고자 했다. 이 교회는 아주 엄격하게 등록교인을 심사하기로 유명했다.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에서 열렸다. 목사는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 더는 제가 일하는 집의 먼지를 양탄자 밑에 쓸어넣지 않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목사는 위원들에게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분을 우리 교회 등록교인으로 맞이하자고 말했다. 이 여성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기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위해 청지기로서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걸 이미 깨달은 것이다. 파출부의 일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 직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섬김의 일이요 사명이 된 것이다. 그러기에 더는 먼지를 대충 양탄자 밑에 밀어넣는 식으로 일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역자로서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는 믿음과 소명의식이 있는 한 그 어떤 일도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일은 없다. 세상은 오늘도 이런 소명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동역자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다. 네, 아주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사명,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내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아름빛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한 2년 반 정도 너무 감격스럽게 저는 이제 목회자로 성장해 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랑과 또 격려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한두 번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름빛 교회에게 주신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의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좀 특별한 사명이 있으실까 이렇게 여쭈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29개 분리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에게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 학교를 주셨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에 그 학교를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총신대학교 학부 때부터 27살에 늦은 신학생이 됐을 때부터 정말로 교회와 학교에 또 믿음의 성도들의 참 많은 지지와 격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제가 목회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제 방에 있는 책의 절반 이상은 그 장학금으로 산 책들이에요. 제가 마음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빛 교회가 뭐 다른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목회자를 양산하는 양성해내는 기관을 주신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이제 아마 8월 내일 총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아름빛 교회 미목 장학생을 뽑는다는 공고입니다. 왜 미목이냐? 아름다운 묘목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아직은 작은 나무인 그런 신학생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목회를 하겠다고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고 신학생의 문을 목회자의 어떤 길에 접어들었으니 우리가 좀 그들을 잘 섬기고 제가 받았던 그 격려와 지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우리 학생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서 건실한 목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또 미목이라는 말이 미래 목회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아름다운 묘목이면서 미래의 목회자다. 그래서 작은 이제 장학헌금 계좌를 좀 개설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마음 모아주시고 또 다락방 헌금도 그쪽으로 모아주시면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좀 쓰임받으면 좋겠다. 제가 받은 부채감이 있습니다. 제가 하필 저희 교단에 송태근 이찬수라는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흐름이 이어져서 제가 우리 아름빛 교회를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또 그런 신학교를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유쾌하게 마음 먹어주시고요. 함께 그 걸음을 떼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한국 땅 구석구석을 섬기는 좋은 목회자들이 길러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분 한 분을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고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신 덕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그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걸음 떼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하늘의 자원을 흡족히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하여
그리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다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하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부여된 그 사명의 짐이 때로 너무나 크고 무거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의 그 무게를 제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간에 너희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사명의 짐이 무겁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이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의 가장으로 또 엄마로 아내로 또 부모 형제로 또 자녀로 그 가족관계 안에서 또 일상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사명의 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아름빛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빛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귀한 꿈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꿈 너머의 꿈을 꿉니다. 이 나라에 이 한국교회를 섬길 귀한 젊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저들을 세우고 저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일 우리 온 성도가 마음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빛교회 미목장학생 이 활동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함께 섬겨갈 미래의 목회자들이 잘 양성되어 갈 수 있게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아름빛교회 앞날을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 번에 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믿음의 귀한 권속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제가 용맹하게 선포하였으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짊어지고 있는 사명의 짐이 크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짐을 정말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아버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도움을 구할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에 응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가장들 생업의 현장에 나아가 있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부들에게도 마음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건강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일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의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할 때 보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가 나는 믿기의 귀한 성도들에게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빛교회 앞날에 귀한 아버지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장화 활동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함께 꿈 넘어 꿈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보험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나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 감당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속한 가정과 치열한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위에 귀한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